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오늘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존슨 장관에게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고 포괄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왕 부장은 각국이 모두 각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현 정세가 끊임없이 격화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워싱턴 DC에 대배심을 구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대배심이 몇 주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배심은 소환장 발부와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뮬러 특별검사 측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대배심이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다른 고위 선거 관계자들과 러시아 변호사 사이에 지난 6월 만남과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와의 네트워크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가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선거운동 진영이 러시아와 연결됐다는 의혹은 완전히 날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웨스트 버지니아주 헌팅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들이 날조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빼앗으려 한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결과가 정말로 진실한 것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삭제한 3만 3천 건의 이메일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 발표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와 CNBC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하지만 소식통들이 발표 연기 이유나 재조정된 발표일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에 관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늘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국제사회 비난 속에 재연의회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선거에서 선출된 545명의 재연의회 의원들은 헌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오늘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재연의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연의회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인 선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재연의회를 마두로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결함 있는 과정의 산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중부 홈스에서 휴전이 발효된 지 10시간 만에 정부군과 무장 세력들이 총격전을 벌였다고 시리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홈스 북부의 파르하니아와 테이르 마을라, 샤르슈 마을과 아롤라 교회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무장 세력이 정부군이 통제하고 있는 마을들에서 먼저 총격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한일 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어제 첫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안보리가 침묵하면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평양에는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서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어제 첫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강력히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바른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은 3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세 나라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세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의 안보 담당 최고 책임자가 화상회의로 한자리에서 안보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세 나라가 이번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최대한으로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올바른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면 미한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지 않게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번 화상회의는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제재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를 설득하는 방안과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경제 제재 효과 등 이번 제재 결의안에 담길 중국의 대북 수출의 차단에 결정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일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재안을 가다듬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로선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만 배제될 수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4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협상하겠다는 통미 복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한 공조의 균열을 노린 대남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3일 자신들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한국 정부의 대응을 거칠게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단에 같이 춤을 추다가는 핵전쟁의 참화밖에 불러올 게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은 초기 단계일 뿐이라며 각국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고려하기 위해선 북한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have long said that North Korea has a long way to go before the United States would consider having talks with them, negotiations with them.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미국과 전 세계에 보여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비핵화를 시도하는 데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a long way to go. They need to take steps to show us, show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for that matter that they are serious about their attempts to denuclearize.
북한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고 아직 비핵화에 전념하는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이 하려는 것과 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틸러슨 장관의 최근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 등과 대화할 의지를 갖도록 평화적 압박을 우선적으로 가하고자 하지만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갖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화의 조건이라는 틸러슨 장관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또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 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북한은 진지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그런 조치들을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They have to start taking some serious steps, showing us some steps.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등의 발언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미국은 북한 정부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해왔으며 이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며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sure campaign still in its early stages where we are ask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do more to put leverage, to use their leverage on North Korea.
노트 대변인은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최근 북한의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회원국 퇴출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며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ARF에서 다른 나라들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외교적 압박이 북한을 진지한 대화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일 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ve been doing is going around talking to partners about what more could they do to contribute to that.
미국이 동반자 국가들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손튼 대행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을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음을 확인하면서 다음 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RF 회의에서도 북한의 회원국 자격 정지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지난 4월에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 관계 단절 혹은 격화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21호에도 각국이 북한의 외교 관수를 감축하도록 권고하는 등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 8명은 2일 국제축구연맹 FIFA에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가 월드컵 축구장 건설에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방조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이 확인되면 피파는 러시아의 월드컵 개최권을 박탈하고 동시에 북한의 피파 회원국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글린 데이비스 태국 주재 미 대사는 지난 5월 시카고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격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getting a very good hearing from the Southeast Asians and action is beginning to be taken.
데이비스 대사는 모든 나라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북한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축소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 6월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21호에 따라 자국 조제 북한 외교 관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불가리아도 각각 자국 조제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수를 2명씩 줄였습니다. 이 밖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국 조제 북한 대사관의 참사관 직책을 없애고 공사 직책을 2등 서기관 직책으로 대체했습니다. 국무부의 썬튼 차관보 대행은 북한 정권에 대한 이 같은 강력한 외교적 압박은 북한이 계산법을 바꿔 진지한 대화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asically, what we're trying to do is galvanize this pressure and isolate North Korea so that it can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고립시킴으로써 핵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른 기회 비용이 얼마인지 북한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썬튼 대행은 아직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아무런 징후도 없다며 따라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안보리가 제재 위반 행위에 침묵할 경우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와 들라트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egotiations are making some progress. We are making collectively some progress toward resolution.
들라트 대사는 3일 안보리의 제재 관련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며칠 안에 채택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도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ere's a process underway. The UK is engaging very actively with our council colleagues on that process.
영국 역시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모든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은 논의 과정을 가속화하고 끝내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이론적으로 영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결의안이 채택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결의안 초안은 아직 15개 이사국들에게 회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표결까지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임 이사국을 제외한 10개 비상임 이사국들 중에는 표결을 반대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 회의에선 제재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미셸 시슨 차석 대사는 제재는 인내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유엔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require us to be patient.
시슨 대사는 제재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만들어지고 이행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이뤄진다면 다자 제재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반복되는 제재 위반 행위에 눈을 감을 경우 미국은 자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류제이 대사는 제재는 무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식으로 집행돼야 하며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북한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재가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무역관계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되며 민생과 인도적인 부분에도 해를 입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이 북한이 지난달에만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과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움직임과 발사 시기 등에서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과정에서는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전 2주일가량 종적을 감춘 사실입니다. 북한은 7월 4일에 이어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발사했는데 두 차례 모두 발사에 앞서 김 위원장은 공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7월 4일의 경우 김 위원장은 13일간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28일의 경우 13일부터 보름간 사라졌다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5월 14일 북한이 신형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쏘기 전에도 8일간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발사와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전후해서도 각각 9일과 6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당과 군부 관계자를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핵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심각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경우에는 김정일도 오랫동안 공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아마 그 기술자들 그다음에 당 간부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시점을 치밀하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최초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화성 14형을 발사한 7월 28일은 북한이 전승절로 명명한 정전협정 체결 64주년 다음 날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디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에도 미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며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 관국의 평가와 언론 보도를 의식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만한 작은 핵탄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해 3월 소형화된 핵탄두의 사진을 정격 공개했습니다.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조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신들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진입 기술과 관련된 서방 전문가들의 부정적 분석을 염두에 둔 발표로 보입니다.
최대 가혹한 재돌이 환경 조건에서 말기 유도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확증했습니다.
김진무 교수는 북한의 같은 발표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미완성된 핵폭탄이지만 핵무기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완성된 핵무기처럼 보여야만 앞으로 계속되는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군사적 조치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선전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겠느냐.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패턴 중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의 경우 먼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에 대해 의장 성명을 채택하면 이를 빌미로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1월 6일 핵실험을 먼저 실시하고 수십 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9월에는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습니다. 또 올해의 경우 2월에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시작으로 5월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7월 4일과 28일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지만 아직 핵실험을 실시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보다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n 2017, we have a little bit of a complicated situation because we have actually not seen a nuclear test, but we've seen more aggressive.
김진무 교수도 북한이 중국의 압박 등을 의식해 먼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어 핵탄두를 장착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사일 쐈을 때는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핵실험을 했을 때는 예외 없이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결의에 동참을 했고 또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전략이 선 미사일 후 핵실험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직권 18년간 두 차례 핵실험과 1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3차례 핵실험과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유한 경상북도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에서 오는 10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세기를 포함한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을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지역 주민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측정을 진행해 환경 영향 평가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성주와 김천 일대에서 주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주민들의 참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이 전 세계에서 30번째로 높다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재난 대비와 관리 등 대처 능력이 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과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최근 공동 발표한 2017 위험관리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에 5.6점을 부여해 전체 조사 대상 191개 나라 가운데 30번째로 위험지수가 높은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인도적 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로 유엔기구와 국제 민간단체 기구 등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지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이나 폭력적인 갈등으로 인한 위험성, 취약성, 대처 능력 등을 기준으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북한에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전 세계에서 30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겁니다. 북한은 홍수나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발생 위험성과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위험 노출 지수에서 5.1점을 받았습니다. 또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식량 사정 등을 평가한 취약성 지수에서 5점을 받았으며 사회 기반 시설, 재해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는 대처 능력 지수에서 6.9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대처 능력 지수는 한국의 1.9점, 일본 0.8점, 중국 3.7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그만큼 북한의 재해 대체 능력이 이들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위험관리지수는 북한의 5.6점보다 훨씬 낮은 1.6점으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 발생 위험성이 191개국 중 170번째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소말리아의 위험관리지수가 9.2점으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차드 순이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각국 정부와 구호단체 등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연재해와 정부 대처 능력,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위기 발생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을 탈출했다 송환된 여성은 6천여 명이라고 북한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들 대부분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유효한 여행 허가 없이 해외에 나갔다 송환된 여성 수가 6,74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가 오는 10월에 실시하는 북한에 대한 국가 심의를 앞두고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탈북 후 다시 송환된 여성들의 규모를 직접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이 답변서에서 이들 여성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을 떠날 당시에 겪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혹은 인신매매 단체들의 음모의 희생자들로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들은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고 지금은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송환된 여성들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람은 33명이라며 이들은 해외 체류 중에 살인미수와 마약거래 등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국제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게 구타와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를 자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으며 임신한 채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보통 강제로 낙태되며 송환된 여성이 낳은 영아들도 살해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3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투옥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며 북한 정부가 모든 월경자를 교도소 또는 교화소에 수감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가뭄 등으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에 밀가루를 지원했습니다. 영양과자와 영양강화식품으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밀가루 800톤이 31일 함경북도 청진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러시아 극동연해주 나우카시 항구에서 보낸 밀가루 800톤이 31일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밀가루는 양강도와 강원도로 보내져 현지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를 위한 영양과자와 영양강화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세계 식량계획에 대북 영양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올해 초 세계 식량계획에 대북 영양지원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세계 식량계획의 스벤텔린 평양사무소장 대행이 지난 29일 서신을 통해 러시아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텔린 평양사무소장 대행은 이 서신에서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300만 달러로 영양강화식품과 영양과자의 주재료인 밀가루 3,055톤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텔린 대행은 이 가운데 2,246톤이 앞서 지난 17일 북한에 도착했으며 나머지가 조만간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 식량계획은 현재 자금 부족으로 대북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5월 초부터는 북한의 유치원 어린이 18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또 이 기구가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이 기간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수준의 식량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7,6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30일 현재 모금 액수는 4,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55.4%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정부 간 기구가 북한에서 4개년 과수병충해 관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일 생산성을 높여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 정부 간 기구인 국제농업생명과학센터가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4개년 계획으로 과수병충해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말까지 진행될 이 사업은 병해충으로 인한 과수원의 피해를 줄여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과일을 재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기구는 최근 웹사이트에 발표한 대북사업계획서에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최근 몇 년간 증가했지만 신선한 농산물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영양 상태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에서 과일이 재배되고 있지만 병충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확량도 적고 품질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기구는 또 북한이 종종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이용하고 있지만 품질이 낮아 농작물에 유익한 곤충을 없애고 건강과 환경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농업생명과학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 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통합병충해 관리법을 전수하고 있으며 통합병충해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 지침을 개발해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 관리자들을 중국에 초청해 관련 교육 연수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장기적으로는 작물 해충을 제거하는 천적인 트리코그라마를 개발하고 과수원 내에 천적 생산시설도 세울 계획이라고 이 기구는 밝혔습니다. 국제농업생명과학센터는 전 세계 농업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10년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10여 년 전부터 북한 연구기관들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말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이 지역 외교 책임자들하고 이 남중국해 분쟁, 이슬람 무장 세력, 그리고 북한 문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예.
이 소식 먼저 좀 보고요. 그리고 두 달 가까이 진행 중인 중국과 인도의 국경 대치 상황 좀 보겠습니다. 또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특별검사 측이 워싱턴 DC에 연방 대배심을 구성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필리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연이어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모임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보통 아세안이라고 영문 약자로 줄여 부르는데요.
예.
이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내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막을 올리고요.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이어집니다.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이 이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리핀 현지로 향하는데요. CNN 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이 틸러슨 장관이 지역 현안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동남아와 주변 국가들에게 전하는 기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아세안 하면 뭐 동남아 국가들의 모임입니다만 뭐 미국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교 수장들도 참석을 하죠.
네, 아세안 10개 나라 외무장관 말고도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또 한국의 강경한 외교 강경화 외교장관 이렇게 17개 나라 외교 책임자들이 동참합니다. 예. 국제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더 이상 지역 안에서만 논의될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인데요. 당장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만 해도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을 상대로 분쟁을 겪고 있는 문제이겠죠.
예.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아세안이 자체 진행하는 회의 본 일정과 별도로 미국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중국 아세안 의무장관 회의 이런 식으로 주요국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일정이 예. 병행됩니다.
북한에서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네, 북한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북한 외교수장이 미 국무장관과 한 회의장에 자리하게 되는 건데요. 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직후라서 이번 회의 일정이 외신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이 리 외무상을 따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이후에는 이제 또 지역 안보 포럼, 흔히들 ARF라고 부르는데
네.
자, 이번 ARF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까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슬람 무장 반군 문제가 세 가지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남중국해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선언하는 공동 성명이 채택될 전망인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같은 이 아세안 국가들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예, 남중국해 행동수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남중국해 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예.
충돌을 막자고만 합의했을 뿐 어떻게 막을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가진 구체적인 충돌 방지 약속을 맺기 위해서 양측이 교섭을 시작했지만
예.
영유권에 대한 강한 주장에 부딪히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까지 15년을 끌어왔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협상이 급진전돼서 중국과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 사이에 직통 통신망 한라인 개설을 골자로 한 행동수칙이 성사 단계에 이른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이 행동수칙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행동수칙이 아직 확정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미국 정부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요. 틸러슨 장관이 이번 회의 일정 중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계속 수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 국가들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해당 해역이 공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군 함정을 현재 파견해서 지나가도록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죠.
예. 자, 이번 회의 일정에서 이 지역 내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 문제 이 부분도 논의되는 게 좀 주목되는군요.
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일대 섬 지역은요,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가 좀 많습니다.
예.
그런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강경 이슬람 교리를 내세운 무장 반군들이 준동해 왔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몇 년 전에 중동의 자체 국가를 선포한 ISIL에 충성 서약을 하거나 추종을 시작하면서 최근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최근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같은 동남아시아 일대 이슬람 무장 반군 대처를 위한 미군의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반군과 ISIL의 연결 고리를 끊는 방법, 이런 것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역시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발표할 공동 성명 초안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계속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즉시 완전히 준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또한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하고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최근 국경에서 군사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티베트 고원이 자리 잡은 히말라야 일대에서요.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지난 1962년 전쟁을 치른 뒤에도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난 6월 중순 이곳에서 도로공사 문제로 두 나라가 충돌한 뒤에 첨예한 군사적 대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국지적인 전면전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인도를 상대로 국경에서 병력을 철수하라고 최후 통첩성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에 내놓은 경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중국 국방부가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서요. 도로공사 충돌 사건이 발생한 뒤에 중국은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외교적 수단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라면서 고도의 자제를 유지했지만 선의에도 원칙이 있고 자제에는 최저선이 있다라면서 해당 지역 인도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인도군이 진출한 곳이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철군하지 않을 경우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는데요.
예.
2일 바로 전날 중국 외교부 역시 성명을 내고요. 인도군 병력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인도 오랜 세월 동안 국경 분쟁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군사적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 때문이라고요?
예, 지난 6월에요. 중국과 인도 또 부탄 이렇게 세 나라 국경에 만나는 지역에 중국군 공병대가 도로 건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인도에서는 이 도카라 또 중국에서는 둥랑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영향력을 주장하는 곳인데요. 이 부탄 정부가 도로 공사에 항의하자 상호 방위 조약을 근거로 인도군이 출동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무장한 인도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수천 명이 지금까지 현지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에 있던 철군 요청에 대해서 인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인도 정부는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뭐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상원에 출석한 슈스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라는 의회 요청에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고 뭐 그럴 바에야 전쟁 말고 대화를 하는 게 낫다라면서 양측이 대치 상태 해소를 위해서 외교적 접촉을 진행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요. 조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이 대배심을 구성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워싱턴 DC에 대배심을 구성했다고 어제 월스트리트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대배심이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이는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걸 보여준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뮬러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입수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배심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네, 용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또 이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넘기거나 증언을 듣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요, 실제로 대배심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돈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일과 관련해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이미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대배심이 트럼프 일가의 재정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에 대해서 뮬러 특검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배심원이라고 하는 또 소배심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 대배심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배심은 용의자가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죄의 유무는 말씀하신 소배심이 하는 일이고요.
예.
또 소배심과 달리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예.
미국에서 모든 연방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는 대배심이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연방 대배심은 보통 16명에서 21명 정도 규모고요. 일본 유권자들 가운데서 임의로 뽑습니다.
예, 그렇군요. 소배심, 배심원은 흔히 그 재판 과정에서 주로 관여를 하고 대배심은 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군요. 자, 앞서서 이렇게 대배심을 그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수사에 상당한 어떤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백악관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타이콥 씨가요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대배심의 활동은 비밀리에 붙여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뮬러 특검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존 다우 씨가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어떤가요?
네, 어제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러시아 얘기는 완전한 조작이고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패배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조사해야 할 것은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메일 3만 3천 건을 삭제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가 나온 게 하나 있군요.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편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이번 주에 퀴니피엑 대학교가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3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예.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61%로 지난 6월 말 조사보다 6%포인트 더 올랐고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흐리고 평안북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입니다. 남포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34도, 신유주 아침 기온 24,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은 30도, 희천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3도, 용현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33도, 개성 아침에는 26도, 낮에는 34도, 사리온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34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이 많이 끼고 해산에는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1도, 풍산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7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28도, 웅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서해 바다에는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오늘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존슨 장관에게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고 포괄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왕 부장은 각국이 모두 각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현재 정세가 끊임없이 격화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워싱턴 DC에 대배심을 구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대배심이 몇 주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배심은 소환장 발부와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뮬러 특별검사 측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배심이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다른 고위 선거 관계자들과 러시아 변호사 사이에 지난해 6월 만남과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를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선거운동 진영이 러시아와 연결됐다는 의혹은 완전한 날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웨스트 버지니아주 헌팅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들이 날조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빼앗으려 한다며 이는 뭐 우리 모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결과가 정말로 진실한 것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삭제한 3만 3천 건의 이메일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 발표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와 CNBC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하지만 소식통들이 발표 연기 이유나 재조정된 발표일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에 관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늘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국제사회 비난 속에 재원의회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선거에서 선출된 545명의 재원의회 위원들은 헌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오늘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재원의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원의회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인 선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중부 홈스에서 휴전이 발효된 지 10시간 만에 정부군과 무장 세력들이 총격전을 벌였다고 시리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홈스 북부의 파르하니아와 테이르 마을라, 움샤르슈 마을과 아룰라 교회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무장 세력이 정부군이 통제하고 있는 마을들에서 먼저 총격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홈스 북부를 아우르는 지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정오에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